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23일 런던에서 브렉시트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23일 영국 수도 런던 도심에서 브렉시트 철회를 위한 국민투표 시행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는 일부 야당 정치인을 포함해 약 10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최고의 합의는 노 브렉시트다, 우리는 국민의 투표를 원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시위는 지금까지 열린 브렉시트 반대 시위 가운데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BBC 방송은 여당인 보수당의 일부 중진 의원들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제안한 브렉시트 합의안 수용 조건으로 총리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은 관련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를 강타한 열대성 저기압 사이클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4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잠비크 정부는 24일 사이클론 이다이로 인한 사망자가 전날 417명에서 이날 44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53만 천여 명이 이번 사이클론으로 피해를 봤으며 1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십자사와 국제적신월사는 모잠비크에서 전염병인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잠비크뿐 아니라 이다이가 강타한 인근 말라위와 짐바브웨의 사망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체 사망자는 많게는 1,000명을 육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중국의 보아오 포럼이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하이난성 충하이시 보아오에서 열립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올해 보아오 포럼의 개막식은 28일에 진행되며 리커창 중국 총리가 개막식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공유된 미래, 일치된 행동, 공동의 발전이며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포럼에는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지도급 인사 2,0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와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 프랑스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등이 보아오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 정부가 1대1로 사업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루이지 디 마지오 이탈리아 산업부 장관과 해리 펑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서방 선진 7개국 가운데는 처음으로 1대1로 사업을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육상과 해상으로 중국과 유럽 그리고 몇몇 아시아 나라를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인 1대1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일 일정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와 모나코를 방문합니다. 이스라엘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선포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하고 이란에 대한 압력을 이어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워싱턴 방문 동안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연례 정책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의회 지도자들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도심 고속철도가 내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오늘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16km 거리를 운행하는 도심 고속철도는 인도네시아의 첫 지하철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개통식 기념연설에서 도심 고속철도 개통이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문화의 출발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대화 유지와 제재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2일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중국 해운 회사 두 곳을 제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의 대화 유지와 제재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의 외교 사령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폼페오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We currently have both the toughest sanctions in history as well as the most promising diplomatic campaign in history too.
폼페오 장관은 현재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유망한 외교 활동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동시에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이 한반도를 더욱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내기를 희망한다. 이런 요지의 얘기입니다. 지금 폼페오 장관이 지난 18일 캔자스주의 한 행사에서 한 연설을 들어보신 건데요. 윤 기자가 외교와 제재를 동시에 강조하는 이런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최대 압박과 관여입니다. 잘 예. 아시는 대로.
예.
그러나 2017년이죠. 그 해에는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발사도 하고 또 미북 두 정상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상당한 말폭탄이 오고 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는 미국은 상당한 압박에만 치중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위기 상황이 고조된 그런 해였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최대 압박과 관여 라고 한 대로 2018년에 그 상황이 개선되면서부터는 미국은 줄곧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와중에도 사실 그 상당히 그때는 그러니까 최대 관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를 이어가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보면 역대 어느 행정부, 어느 한 해에 비교해서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여러 건이 부과됐습니다. 그만큼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이런 대북 제재 그리고 관여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화를 촉진하고 또 비핵화를 촉진하고 이런 의도가 있을 때는 제재를 동원하는 것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 이행이 더딜 때에는 틀림없이 제재라든지 이런 압박 수단을 통해서 그걸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한 현상이었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지난 2월 말에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오 국무장관 등은 3차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면은 제재로서 북한의 대화 복귀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이행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재와 대화 병행 이것이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대북 협상 원칙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무게는 틀림없이 제재에 쏠리고 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최 기자가 보기에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한 축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요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지금은 그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약 20일가량이 지난 시점인데요.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그 여러 인터뷰 등을 통해서 미 정부의 대북 협상 원칙을 그 뚜렷이 밝히고 있습니다. 외교 사령탑인 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장은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대화와 제재를 상당히 강조하는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그 주요 인사인 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얘기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면서도 제재를 강조하고 있고 또 볼튼 보좌관도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그 볼튼 보좌관은 21일 날 그 보수적인 그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하노이 회담의 그 결렬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가져온 합의안에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방안을 북한이 제시를 했는데 미국 보기에 이건 만족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그러니까 통 큰 거래라는 여러 대안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모든 그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하면 밝은 그 경제적 미래를 얻을 수 있는데 북한이 아직 그 문으로 걸어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서 모든 그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뭐 표현 방법은 조금씩 틀릴지도 모릅니다. 강조점은 조금씩 틀리지만 역시 대화와 제재 이것을 강화하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 또 존 볼튼 안보보좌관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대북 정책 실무 책임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영국 런던을 방문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런던을 방문해서 영국 정부 그리고 프랑스 독일 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그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를 위한 공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배경이 사실 좀 주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중국과 러시아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예.
이 두 나라가 최근 들어서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그 비건 특별대표가 그 런던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물론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예.
이렇게 주요 안보리 이사국 관계자들과 만난 것은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그 제재를 좀 더 철저히 이행해 나가고 또 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현 단계에서 그런 입장을 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예.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사례로서 비건 특별대표는 유엔 안보리의 그 이사국들 관계자들과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비건 특별대표가 사실 이례적으로 뉴욕에 유엔 본부를 방문했던 건데요.
예.
이 자리에서는 그야말로 제재 철저한 이행 그리고 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잘 아시는 대로 하노이에서의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 원칙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서 밝힌 그런 인물 아닙니까?
예.
그래서 비건 특별 대표는 국무부에서의 이 그 화상 회의에서 단계적 비핵화 방침은 미국이 말하자면 그 원하지 않는 그런 방침이다라고 확인을
예.
했고요.
예.
아울러서 토탈 솔루션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일괄적인 해결 방안, 빅딜을 통한 북한 비핵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기류를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대화보다는 제재의 비중을 이제 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한 대로 그 북한과의 그 대화 유지, 제재 이렇게 동시에 강조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비중, 그 강조점은 좀 제재에 두는 게 아니냐 이런 그 해석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은 그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지난번에 그 협상에 나오게 한 건 제재 때문이고 또 제재를 강화해서 협상으로 다시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에 어쨌든 강조점이 둔 거고요. 또 두 개가 만일 동시에 뭐 중시한다 이렇게 치면 예를 들면 지금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뭐 평양에 간다 해서 대화 채널이 유지되면서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둘 다 이제 뭐 반반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북미 간에는 뭐 저 공개된 어떤 이런 그 대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재에 대한 행동 조치는 계속 지금 취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개를 다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재에 좀 더 무게를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꽤 오래 지금 침묵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왜 이럴까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사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조차도 대표적인 인물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있지만
예.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도 말하자면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추후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상 간의 담판을 통한 비핵화 달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예.
이런 맥락에서 지금은 이제 존 볼튼, 강경파인 볼튼 보좌관을 앞세워서 압박을 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북한이 압박을 하면서 대화에 다시 복귀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제재라는 수단을 사용하고도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그동안에 트위터를 통해서 거의 하루가 멀다고 북한과 관련한 말하자면 글을 올리고
예.
또 기자들에게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하고 이런 것에 비춰보면 지금 사실 20일 넘게 트위터도 올리지 않고
예.
또 발언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존 볼튼 보좌관이나 폼페오 국무장관이 대화와 병행한다, 제재를 이렇게 하면서 또 단기적인 비핵화는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침묵을 깨고 말하자면 발언을 할 때 어떤 쪽으로 그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에 상당히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화제를 조금 바꿔서요.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특별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그동안은 그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됐던 대목입니다. 사이버 범죄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게 드러나는 게 아닌데요.
예.
최근에 그 미국의 그 고위 관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커스틴 넬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 18일 대학에서 한 연설인데요. 거기 대해서 북한이 지금도 계속 사이버 공격을 미국 또 국제 여러 나라에 가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것을 대가를 따를 것이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역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또 이런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일종의 책임을 묻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이런 일련의 하나의 행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포커스는 미국에서 대북 제재 강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기류를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22일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습니다. 여기서 천혜성 한국통일부 차관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였습니다.
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한이 철수한 것인데 먼저 이 연락사무소가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좀 알아볼까요?
예. 이 남북한의 연락사무소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이 지난해 4월 27일 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그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말하자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9월 달에 이제 문을 열었고요.
네.
이제 약 6개월 정도 됐는데 일단 이런 사단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인데요. 연락사무소는 그동안에 사실 차관급 공무원이 그 대표로
예.
그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한국의 경우에는 거의 기술직 요원들까지 60여 명이 근무를 했고요.
예.
북한 측도 20명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이 남북 간의 일상적인 교섭이라든지 연락들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담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또 민간 분야에서의 교류나 협력을 지원했고요. 또 그동안에 일어났던 사업으로는 북한 내 철도 그리고 도로 연결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성공단의 그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시적인 대화 채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남북관계 발전에 말하자면 그 상징적인 그런 그 기구였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번에 북한의 일방적인 철수 결정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궁금한 것이요. 6개월 만에 연락사무소가 북한이 연락사무소에서 철수를 하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네,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북한이 그 공동 연락사무소가 세워질 지 이제 189일 만에 이제 철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북한이 이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은 크게 그 한국의 문재인 정부보다는 그 미국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그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 당초에 북한에 가졌던 이제 어떤 그 외교안보 그 전략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을 이제 성공을 시키고 여기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고 여기에 그에 따라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런 걸 이제 재개해서 정상회담에 어떤 이제 결실을 거두겠다 이런 것이 이제 평양의 의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번 그 28일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으로서는 당초에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 거고 이에 따라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서울 답방 또 이런 남북 경협의 과실 거두는 거 이것이 다 이제 어그러진 이런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 개성공단 그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자신들의 어떤 불만 이것을 하나 표출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일종의 그 남한에 대해서는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가능한데요. 그것은 그 한국이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과 이제 공조도 하고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제 중재도 하고 이런 역할을
예.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북한 얘기는 미국과 공조를 파괴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원래 내세웠던 것은 우리 민족끼리죠. 그러니까
예.
남한과 북한이 같은 한민족이니까 미국과 공조하지 말고 북한과 남한이 같이 공조해서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그 북한이 이제 뭐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사회 또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거를 중단하지 말고 이걸 재개하자 이것이 민족의 정신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일종의 남한을 압박하고 또 제재를 풀려보려는 그런 이중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이 자신들은 철수하지만 남측 인원은 뭐 관계하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예, 사실 천혜성 한국통일부 차관의 발표를 보면 북한은 사실 철수를 한다고 하면서도 인원만 철수를 했지
예.
장비라든지 어떤 그 물건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 정부의 관계자들한테는 있고 싶으면 그냥 있어도 좋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개성공단을 철수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예.
그때는 시한을 정해서 바로 당일날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떠나도록 그렇게 했었지만
예.
이번에는 이 북한의 조치를 보면 일시적인 게 아니냐라는 관측을 낳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앞서 최 기자가 설명을 해드린 대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 냉각 기류 속에서 한국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일종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관측들이 많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참 한국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난감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와대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가 이제 이날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청와대에서 그 긴급 안전보장 회의 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그 긴급 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요. 아마 여기서는 북한이 그 연락사무소 그 철수한 배경을 분석을 하고. 또 이것이 그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이제 세실하게 그 논의했다고 합니다. 아직 그 결과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통일부는 북한의 철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원들을 어쨌든 보내서 우리는 그 준비가 돼 있음을 얘기를 하겠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북 관계가 그 하노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일종의 그 관계가 깨진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그 미북 관계의 그 중재자, 촉진자 이런 역할을 이제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미북 관계 중재에 나서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이 미북 관계,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게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참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예, 사실 이번에 개성공단에 개성의 연락사무소에서 북한이 철수한 조치를 보면 이것이 역시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 개선도 그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라는 예.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면 남북관계도 거기에 맞춰서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그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철도나 도로 현대화 또는 개선 작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적 물적 말하자면 교류 협력의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개성의 연락사무소의 그 한국에서 물자를 가져가는 문제를 놓고도 개성의 그 연락사무소 개설이 상당히 늦춰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리의 제재에 해당되는 저촉되는 그런 물자들의 반출이 있었거든요.
예.
이만큼 말하자면 미북 관계 그리고 비핵화 협상에서의 진전을 통해서 제재 문제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도 여기에 말하자면 상당히 말하자면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분명하게 입증된 사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여기에 맞춰서 미국도 상응 조치를 취하면서 이렇게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남북관계에도 미북관계와 마찬가지로 진전을 이루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확인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막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돌파구가 좀 뚫리려면 천상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에 상당 부분 의지해 왔던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에 조금 중복되는 측면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그동안 싱가포르 그리고 하노이에서 합치면은 10시간 넘게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라든지 또 앞으로 비핵화 협상의 전망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확인한 그런 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이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 실무 협상 레벨에서 그 신경전이 계속되고 또 제재가 단행되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상들 간의 어떤 결단에 따라서는 이것이 풀릴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단계 조치가 어떨 것인가 이것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뉴스 포커스 남북관계 특히 북한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철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의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이번 제재는 올 들어서는 처음이죠.
올 들어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그 2월 이후 이제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에서 그 북한의 그 제재를 담당하는 이제 실무 부서는 미 재무부에 있는 재무부 산하 기관인 그 해외 자산 통제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기관이 그 21일 날 그 북한의 그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 회사 두 곳을 그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치를 더 취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북한의 그 불법 해상 거래 주의보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회사들은 북한이 그 유엔 안보리 그 결의로 금지된 해상 환적을 돕는 기관이나 관련 선박이니 주의해라 이런 명단을 지금 같이 낸 건데요. 이것은 역시 그 앞에도 쭉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로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화도 강조하지만 제재에 굉장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북한의 그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면은 제재를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서 협상 테이블로 이끌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하는 건데요. 재무부가 드디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가 최근에 공개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요. 그 가장 대표적인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로 바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 불법 환적을 통해서 북한이 석탄을 수출하고 있고 또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
예.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된 위반 사례였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제재는 바로 이 부분을 겨냥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선박 간 불법 선적의 주요 그 장소들이 어떤지 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공개하고 또 그러면서 주의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울러서 불법 환적에 이용되는 선박들에 대해서도 여러 나라의 선박들을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제재 이행을 철저하게 해서 북한을 옥죄기 위해서 지금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북 제재위원회가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 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위반 행위 바로 지금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엔 안보리의 산하의 그 대북 제재위원회라고 그 대북 제재의 그 이행을 감시하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것이 그 한 일주일 전에 그 대북 제재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취한 조치도 거기에 따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북한의 그 불법 환적 이것은 그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동중국해 같은 데서 이제 북한 선박하고 외국의 그 선박이 나란히 서서 석유로 이렇게 호수를 연결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그 유엔 안보리 금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석유를 그 불법적으로 그 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상당한 큰 문제로 꼽히고 미국이 이번에 대응에 나선 것도 바로 이 같은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거다 이렇게 그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재무부가 발령한 주의보가 과거에 비해서 이 선박 간 불법 환적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단속 또는 규제와 관련해서 각국 정부들이 유의해야 될 점들을 통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네. 이 주의보가 지난해 2월에 발령된 이후에 13개월 만에 갱신돼서 이번에 다시 발령된 겁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그 이제 제재를 어떻게 위반하는지 그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이제 선박 식별 장치를 끄는 사례가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선박 바꿔치기도 있고요. 또 선박과 관련한 문서를 위조하는 것도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또 북한이 그 불법 환적을 주로 하는 데 사용되는 현장들이 어느 곳이 있는지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동중국해 해상이라든지 또 한국 서해 예. 또 타이완 인근 해역들을 꼽고 있고요. 또 그 불법 선적과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선박들을 95척의 이름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한국의 그 선박도 한 척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여러 항구들의 명칭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제재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석유 불법 환적의 그 현황, 또 그러면 북한은 이런 환적을 통해서 충분히 석유를 확보하고 있는 건지요? 그 점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게 이제 그 북한의 그 이제 불법 환적을 통한 그 석유 밀수 이것의 이제 문제인데요. 아시겠지만 지난 그 2년 전이죠. 그 2017년 12월에 그 유엔 안보리가 그 대북 제재를 하면서 북한의 그 석유를 상당히 제한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그 평소 그 제재 이전에는 연간 한 900만 배럴 정도 이제 석유 원유와 이제 정제품을 다 이렇게 해서 900만 정도를 썼는데요. 당시 유엔 안보리가 이 제재 결의를 통해서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를 줄여서 비핵화를 해라. 이거 일종의 압박을 가했는데요.
예.
북한이 그동안 상당히 그 불법 환적을 통해서 석유를 많이 밀수했습니다. 그 유엔 안보리 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월에서 8월 기간 중 148회에 걸쳐서 한 227만 배럴 정도를 수입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넉 달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합치면 한 300만 배럴 정도 이제 수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이 합법적으로 들여온 것도 있고 이것도 예.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900만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60%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아마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환적이 계속 되면서 이제 북한이 꽤 상당량의 기름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서방 측 입장에서 보면은 제재에 이제 구멍이 많이 났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는 그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 지금 얘기대로 환적에 대해서 주의보도 강화를 내리고 또 감시도 강화하고 이래서 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적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도 이렇게 환적을 계속 통해서 제재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것이 어려움을 깨닫고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 국적 선박 한 척이 연루가 되고요. 또 선박들이 불법 환적을 하는 선박들이 한국의 항구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가 이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불법 환적에 연루된 선박들이 한국의 항구를 드나들었고 또 이것들이 상당한 경우에 적발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가 됐고
예.
이런 지적들이 보고서에도 있었고요.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한 적도 있는데요. 이번에 또 그 한국 국적 선박 한 척이 이 의심 선박으로 이렇게 지목된 것을 보면 미국으로서는 한국 당국에도 이 대북 제재 이행에 관련해서 상당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최근에 이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이 아주 적극적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로 그 한반도 인근에 대해서 북한의 그 불법 환적은 아마 그 태평양에 있는 그 미 칠함대 해군이죠. 그러니까 칠함대 소속 함정들이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미군의 그 해안경비대 소속 그 함정입니다. 버솔프호가 그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의 그 제재 위반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일본엔 이미 도착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일본도 이미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영국 해군의 함정도 지금 최근에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그 북한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는 활동 이것이 상당히 단속이 강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그 전개되고 있는 것을 외향적으로 보면 사실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예.
이 북한은 이미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협상을 중단할 가능성 그리고 또 핵실험,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사실 미국에다가는 빅딜 비핵화 의향을 좀 접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예.
아울러서 상응 조치도 분명히 취해줄 것을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보면 압박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추가하고 또 북한에 말하자면 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움직임에 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강대강 말하자면 상당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화의 동력을 다시 머지않은 시점에 살리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냉각기가 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고요.
예.
자칫 만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신년사에서 밝혔던 새로운 길을 택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비핵화 협상의 판이 자칫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국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대화 유지와 제재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내용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제재 상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미국에서는 광란이 벌어집니다. 영어로 March Madness라고 부르는 3월의 광란인데요. 대학농구 이야기입니다. 농구가 일으키는 광란, 여기 얽힌 갖가지 이야기 오늘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농구 종주국인 미국 사람들은 프로농구 NBA 못지않게 대학 경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스테판 커리와 카이리 어빙, 앞서 마이클 조던을 비롯한 수많은 NBA 선수들이 대학 농구를 거쳤는데요. 이처럼 별들의 요람이자 젊은 학생들의 패기가 넘치는 대학 경기에 농구 팬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체육협회 NCAA가 주관하는 대학 남자 농구, 그중에서도 64개 상위팀이 매년 3월에 진행하는 경기 일정을 3월의 광란이라고 부릅니다. 선수들은 미칠 듯이 경기에 집중하고 팬들은 뜨겁게 응원하기 때문에 광란이 된 건데요. 관련 매출도 엄청납니다. 미국 4대 프로스포츠인 메이저리그 야구의 포스트시즌 수입을 넘긴 적도 있는데요. 64강 1회전이 지난주 시작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명문 듀크 대학교가 전체 1번 시드를 받았는데요. 듀크는 통산 5차례 우승한 강팀입니다. 미국 국가대표팀을 지도한 마이크 슈셉스키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탄탄한 전략 전술이 장점입니다. 소속 선수들의 기량도 탁월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22득점을 넘기고 있는 1학년생 자이언 윌리엄슨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버지니아 대학교가 남부지구,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가 중서부지구, 곤자가 대학교가 서부지구 1번 시드에 올랐는데요. 곤자가에서는 아시아 출신 선수가 눈에 띕니다. 일본 국가대표인 하치무라 루이인데요. 하치무라는 지난해 11월 하와이에서 듀크를 89대 87로 제압하는 이변을 주도했습니다. 혼자서 득점 20점, 튄공 잡기 7개, 도움 주기 5개로 맹활약했는데요. 이전 경기인 애리조나 대학교와 대결에서도 24득점을 올렸습니다. 하치무라의 활약을 바탕으로 곤자가가 애리조나를 91대 74로 대파했는데요. 하치무라가 주도하고 있는 곤자가 돌풍이 64강전 이후에도 계속될지 관심을 끕니다. 2주가 넘는 열전을 거쳐 4강과 결승전은 다음 달 8일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리는데요. 3월에 광란에서 크게 활약한 선수들은 곧 NBA팀과 계약하는 드래프트 상위에 오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곤자가 대학교의 하치무라 루이, 듀크 대학교의 자이언 윌리엄슨 모두 NBA에서 지명받아 고액 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월의 광란 때마다 미국 내 가정과 직장 곳곳에서 한바탕 내기가 벌어집니다. 64강에서 시작해 16강, 8강, 4강 그리고 결승까지 올라가는 대진표를 저마다 예상하는 건데요. 누가 더 많이 적중시키는지 비교합니다. 세계적인 갑부이자 유명한 투자가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큰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스윗 16이라고 부르는 16강 대진을 완벽하게 맞추면 매년 100만 달러를 평생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실제와 가까운 예상에는 10만 달러를 주는데요. 작년엔 8명이 10만 달러를 나눠 가졌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인들도 저마다 예상 대진표를 공개하는데요. 현직에 있던 2009년부터 꾸준히 대진표를 내놨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올해는 64강전 시작 주간까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사전입니다. 듀크 대학교가 올해 미 대학농구 64강전에서 1번 시드를 받았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마다 지면 탈락하는 토너먼트 방식 대진표를 짤 때 시드를 활용합니다. 잘하는 팀이나 선수끼리 처음에 맞붙는 걸 막기 위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순서를 매겨 분산시키는데요. 이 순서를 시드라고 합니다. 강팀이 초반 탈락하고 또 약팀이 추천문으로 높이 올라가는 문제를 없애는 건데요. 대회 내내 흥미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상위 시드를 받은 팀이라면 일단 우승 후보에 들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미국 대학 농구 3월의 광란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시드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Sir Duke라는 노래인데요. 올해 미 대학 농구 64강 1번 시드 듀크 대학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재즈의 전설 듀크 엘링턴에게 가수 스티비 원더가 바치는 곡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런던에서 브렉시트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23일 영국 수도 런던 도심에서 브렉시트 철회를 위한 국민투표 시행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는 일부 야당 정치인을 포함해 약 10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최고의 딜은 노 브렉시트다, 우리는 국민의 투표를 원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시위는 지금까지 열린 브렉시트 반대 시위 가운데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BBC 방송은 여당인 보수당의 일부 중진 의원들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제안한 브렉시트 합의안 수용 조건으로 총리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은 관련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를 강타한 열대성 저기압 사이클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4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잠비크 정부는 24일 사이클론 이다이로 인한 사망자가 전날 417명에서 44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53만 천여 명이 이번 사이클론으로 피해를 봤으며 1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십자사와 국제적신호월사는 모잠비크에서 전염병인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잠비크뿐 아니라 이디야가 강타한 인근 말라위와 짐바브웨의 사망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체 사망자는 많게는 1,000명을 육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중국의 보아오 포럼이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하이난성 충하이시 보아오에서 열립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올해 보아오 포럼의 개막식은 28일 진행되며 리커창 중국 총리가 개막식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공유된 미래와 일치된 행동, 공동의 발전이며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포럼에는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지도급 인사 2,0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리 바오동 보아오 포럼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개방된 경제와 다자주의 협력과 혁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선포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하고 이란에 대한 압력을 이어가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1일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워싱턴 방문 동안 미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정례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고 의회 지도자들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는 워싱턴 방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과시함으로써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당기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 정부가 1대1로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서명했습니다. 루이지 디 마지오 이탈리아 산업부 장관과 해리 펑 중국 국가개발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서방 선진 7개국 가운데는 처음으로 1대1로 사업을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육상과 해상으로 유럽과 중국 그리고 몇몇 아시아 나라를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인 1대1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일 일정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와 모나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도심 고속철도 MRT가 25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24일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16km 거리를 운행하는 도심 고속철도는 인도네시아의 첫 지하철입니다. 지상 7개 역과 지하 6개 역 등 모두 13개 역으로 총 길이 16km를 약 30분 동안 주파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개통식 기념연설에서 도심 고속철도 개통이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문화의 출발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